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방해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방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이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비전센터를 건립하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사탄은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약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다툼, 시기 등의 죄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파고듭니까? 가장 쉬운 것이요, 바로 혀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혀를 사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의 죄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 쌓이고 쌓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병에 걸리게 되고 각 기관과 지체들이 다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혀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두 혀를 잘 통제하지 못해서 실수하신 곤란함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 안의 죄의 통로가 됩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각 지체 간의 죄로 막혀있는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세포들로서 아주 미세하며 어떠한 특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정된 조직들과는 달리 피는요, 유동성이 있어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그런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몸의 한 부분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고정된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세포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를 청소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신진대사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가량의 피가 있고 이 피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서 23초마다 전신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세포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노폐물을 제거받게 되며 그와 동시에 신체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듯 피는 모든 인체 내부의 구성물 가운데서 가장 신비한 것으로서 수많은 원소들과 복합체들과 아직까지도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특별한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신비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있는 세포들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생명체든지 곧 죽게 됩니다. 즉 피의 순환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는 곧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육적인 몸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훨씬 더 크고 깊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불리우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고 우리들끼리 서로서로 지체들입니다. 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지체가 됩니다. 이 지체들은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각 지체의 생명은 그분의 피로 인해서 유지되고 각 지체는 생명뿐 아니라 영양분과 정화와 성장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이며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다 연합시켜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 몸 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을 수도 있으며 기능이나 구조면에서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한 몸의 지체들이며 이 모든 지체가 한 가지 물질에 의해서 연합되는데 그 물질은 모든 부위에 모든 지체들에게 다다르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끝내놓으신 일을 신뢰하는 거듭난 신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왕이든지 농부든지 모든 어떤 교파에 속해 있던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모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형제이며 같은 몸의 일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부여해주는 피에 대한 설명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가 없다면 성경도 다른 도덕적인 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아무런 가치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드림교회 각각 하나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17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9장 4절에서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시작된 피의 이야기는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어린 양의 피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 드렸었습니다. 어쩌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인간의 경배와 찬양이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제사 가운데 대부분의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지은 백성의 죄를 속한받기 위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반드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드려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는 피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렸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살펴봅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살펴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런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보다 4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의 서울은 룩소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룩소는요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반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를 항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장정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날 밤 쓴 나무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애굽 전역에서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예외 없이 천사가 장자를 죽였고 대성 풍곡 소리가 애굽 전역을 진동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매년 드렸던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피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수혈을 받을 때요, 수혈하는 피는 깨끗해야만 합니다. 혈중에 당뇨나 불순한 질병 요소가 있으면 수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피, 악에 물든 피는 속죄의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물로 사용했던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예수를 판 유다의 입을 통해 증언된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죄한 깨끗한 피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피가 우리 각 성도의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피는요, 막힘이 없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각 사람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육체를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해줍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막혀있다면 뚫어주고 교회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림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건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피는 더러운 것, 죄를 씻는 피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가 만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은 우리 모두의 애창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리 목사님이 맨 처음 작곡시를 이 찬송시를 쓸 때 나의 죄는 나의 얼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원래는 나의 얼룩을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어떻게 나의 얼룩지고 구겨지고 때묻고 망가진 삶을 깨끗하게 씻고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2절을 살펴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샤워를 한다고 해서 나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죄와 허물을 눈보다 더 희게 양털처럼 더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서로 미워합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악독, 분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도 이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단기 성도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매년 한 번씩 필리핀에 단기 성도를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의 청년들이 단기선교팀을 이렇게 꾸려서 단기선교를 나가곤 했었는데요.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또 무언급도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도 전하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었냐면요, 하루에 직장 끝나고 와서 곧바로 저녁 먹고 기도를 시작해서 12시가 넘어서까지 기도한 다음에 또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회사를 갑니다. 또 회사에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교회에 갔습니다. 그 생활을 3개월 동안 했었는데요. 저도 덩달아 그때 청년들의 열심, 그 열심 안에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청년들도 같이 막 뒤에서 기도해 주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 영적인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은 귀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 명의 청년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막 그 청년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다가 나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 이 청년들이 온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막 엉뚱한 소리를 내대고 이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막 기도하다가 기타를 들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은 그때 당시 202장 찬송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니까 그 청년들이 갑자기 발작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곧바로 온전해져서 다음날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떠한 악한 영도 다 씻고 모든 죄의 근원을 다 제거하는 강력한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국 열사들의 피가 있습니다. 사상과 주의를 바치는 피도 있습니다. 연인을 위해 바치는 젊은이의 피도 있고 자식을 위해 바치는 부모의 희생의 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그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살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인 스탠리가 찾아와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 어떡하나? 자네 몸은 걱정도 하지 않나? 얼른 고국으로 돌아가게, 아프리카를 떠나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아닐세, 나는 이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일을 다 끝마쳐야 하네 라고 거절했습니다. 스테미가 떠난 후 리빙스턴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다시 한번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교회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만 명 영혼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5월 17일, 5월 24일 VIP 셀 전도축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가 녹아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막혀있는 모든 통로가 뚫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지체들 모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혀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입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혀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도 보혈로 다 씻어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이렇게 결단하고 간구할 때 미쁘고 위로우신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말할까요?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다시는 입으로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죄로 막혀있던 우리들의 통로가 다 뚫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